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네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네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노랗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또 자라나고 믿음이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은 1장 맨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러니까 집필 동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또 마리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간격으로 지금 두 사람에게, 즉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방문한 그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자기에게 그 천사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났던 그 엘리사벳에게 이제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막 태어난 직후에 그런 상황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직업을 고려하게 될 때, 의사인 것을 고려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사람에게 방문한 천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좀 대단히 좀 다소 의외의 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도 일종의 과학자지요. 그런데 그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영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이 천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의 어떤 책이라면 책이죠. 이게 이제 서신서긴 하지만 그 책의 서두부터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다소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의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왜이 누가가 이 천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누가라는 이 의사, 누가라는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 지금 가장 큰 역사적인 사실로서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다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당대의 어떤 일종의 지식인이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지식인으로서 이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규명하려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게 됐던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야기들과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에서 시작되지 않고 그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는 침례자 요한의 사건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태어났나,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나를 추적했더니, 아,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시에도, 출현했었다는 것까지를 이제, 추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지금 특별히 지금 누가복음에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이 누가라는 사람 직업상 그러니까 임신과 출생 이런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과 더 앞선 그 침례자 요한의 출생의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은 대단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얼핏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물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렇게 믿는다면 이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대단히 참 파격적이면서 대단히 흥미롭고 거대한 어떤 그이 스펙타클 드라마 같은 그러한 장이 지금 누가복음 1장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내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섯 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67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했다. 이게 지금 이제 침례자 요한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벙어리 상태가 풀리면서 이제 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41절에 보시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왔을 때 그때 보니까는 41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죠. 또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엘리사벳 그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될 때 모태로부터 여기 15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6개월 정도 된 아기 상태였던 이 침례자 요한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세 사람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마리아를 보게 되면 46절부터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의 이 찬송,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으로 보아서 아, 이 마리아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한 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지 얼마 안 되셨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일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이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이건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임하신다는 얘기죠.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 한 장에서 이렇게 참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등장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1장 6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연히 의로우시죠. 그 다음에 또 침례자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었죠. 또 27절에 이제 그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 이야기가 이름만 소개되는데 이 요셉이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심상치 않은 이 범상치 않은 장이 지금 이게 누가복음 1장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이 나이 많은 이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5절부터 좀 보죠. 5절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더니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한 자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이 두 사람이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고 이제 두 사람은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매우 연로했습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지금으로 치면 매우 연로한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한 80쯤 될까요? 80세쯤 되면 우리가 대단히 연로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연로하신 게 아니라 대단히 연로하시다. 이렇게 80세 이상은 돼야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할머니 상태였습니다. 아, 이 사가랴,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지요. 예, 그리고 또 이 엘리사벳도 아론의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 엘리사벳도 또한 예, 레위 지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론이 누구의 아론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론이 모세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와 아론 둘 다 이 부모가 레위인이었던 레위 지파였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보니까 요게벳과 아므람, 그렇죠? 이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 두 사람이 다 레위 지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레위 지파였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침례자 요한 또한 그 부모가 다 지금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그 제사장 직무에 따라서 이제 제비가 뽑혀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안에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브리엘이 이제 이들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금 손자가 아니라 이 아들이 생길 것을 이제 망측하지요. 지금으로 치면은 조금 망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24절에 보니까 그 일을 처음에 엘리사벳이 아마 확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가랴도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벙어리가 되어서 실제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됐었죠. 그런데 엘리사벳 또한 처음에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달 동안은 이 일이 정말 긴가민가 하면서 아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한 6개월쯤 되면 임신한 6개월쯤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로 되면서 아이가 이제 몸무게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니까 그때서는 이제 이 확신을 하고 이 임신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가 없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의 목적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 그런데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일종의 저주를 받은 상태, 그러니까 수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그것이 수치스러웠는데,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모면하게 해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첫 번째 초자연적인 그 임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자로서 그러니까 월경을 이제 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폐경이 된 나이에 아기를 갖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초자연적인 임신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다 그랬습니다. 정혼한 처녀였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과 정혼한 아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내가 수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대꾸를 하지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 처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러한 가브리엘의 이러한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다가 여기에 39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떠나가고 나서부터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마리아가 자신의 그 초자연적인 임신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촌 엘리사벳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고 사촌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임신 가임기가 지난 그러한 상태였다는 그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은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르렀을 때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방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영적인 교제에 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이 지금 이 마리아의 방문,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43절에 보시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물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영어 표현으로도 The Mother of My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The Mother of God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로마 캐톨릭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지금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마리아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지금 두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낳은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상으로 높이면서 신성화,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다. 이 표현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로마 캐톨릭이 마리아 높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높인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높인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그 태 안에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높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높으신 분을 잉태하게 된 그러니까 태를 빌려드린 그 여인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 자기가 지금 이 맡고 있는 이 상황, 마리아의 이 방문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마리아의 그 태 속의 그 아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이 또한 마리아의 태 속의 아기뿐만 아니라 자기 태 속에 있는 아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비록 나이는 자기가 많지만 자기가 낳을 아들이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젊은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기를 섬길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앞길을 그 예비하기 위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태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자기 태 속에 있는 이 아기가 그 예수님의 방문 마리아의 태 속에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방문을 영으로 왜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엘리사벳은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처녀로서 지금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20세 이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인생을 살지 않은 그 어린 정말 어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관련된 엄청난 사실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이 제사장 계열의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소속돼서 남편이 제사장이었고 정말 영적이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평생 동안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참 이렇게 일어났을 때 참 다른 사람보다는 덜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어린 인생의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자가 더구나 처녀의 몸으로서 사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회에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렇지 않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분명히 간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감수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엘리사벳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믿는 여자의 복이 있나니고 뒷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의 그 긴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배운 여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경우에도 엘리사벳과 동일하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의 그 역사적인 중요성과 또 영적인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마리아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8절에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정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자기의 이 상태가 대단히 위험천만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상태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기를 가리켜 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에도 보니까 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복된 일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50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아,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자기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자기는 이런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처지를 지금 왜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자기는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즉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영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찾아오셨다 이렇게 그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세 번째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자기 개인에게 일어난 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자기의 민족 전체,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54절, 55절을 보시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문제다. 이스라엘 전체를 도우시는 문제다. 이것이 지금 자기들의 그 조상 그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지금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문제다. 이러한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마리아의 영적 상태와 또 엘리사벳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뛰어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제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 여자들인데도 이렇게 되면 성차별이 되는 겁니까? 예, 여자들의 믿음이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예, 참 이게 형제들의 믿음도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순간에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대면하는 이 순간에 뱃속에서 또 두 사람이 대면을 하는데 지금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대면했을 때 그때 그분을 알아보고 태에서부터 지금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가벼운 태동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우리 수경자매가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5개월. 예. 수경자매 뱃속에서 5개월 정도 된 아이도 지금 이 움직임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뛰었다. 지금 이 40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이렇게 할 때 이 뛰었다는 이 표현이 지금 leap로 되어 있는데요. leap 영어로는 이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서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에 그 아름다운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그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제 갔을 때 뭔가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걷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할 때 그 뛴다는 그 표현이 지금 리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단순한 어떤 작은 태동이 아니라 대단히 격렬한 그러한 어떤 이 반응을 이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의하면 아기가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가 임신 6개월 정도 됐을 때가 이제 가장 두드러진 산모가 몸에 두드러진 이 변화가 생기면서 아기의 크기도 뭐 한 29cm, 30cm 정도 이렇게 되면서 그때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때가 청력이 또 대단히 발달하는 그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이 지금 서로 엄마와 지금 사촌이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그 장면을 들으면서 소리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금 세 달 동안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석 달쯤 됐을 때는 마리아는 임신 3개월째, 엘리사벳은 임신 9개월째, 그렇죠. 6개월째에 찾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해산할 때가 거의 가까운 것이고, 마리아도 이제 한 3개월쯤 된 상태에서 이제 몸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석 달간, 이 3개월간에 이 두 영적인 참 두 여인,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해 있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의 어떤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두 여인이 영 안에서 이 교제한 이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을 쭉 가지고 지금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경이 아무리 좀 그 당시에 성경이 비쌌어도 제사장은 그래도 성경 한 권쯤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또 한 가지 메시아가 오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관한 그 상황을 성경을 쭉 펴서 이 두 사람이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메시아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퍼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앞서서 오게 되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이 퍼즐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짝이 어떤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맞춰보는 작업을 지금 3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13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 차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성소 안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분향제단 오른쪽에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내용이 지금 침례자 요한과 관련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그 이름도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이 지금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이름이었고 예수라는 이름도 물론 그렇죠. 당시에 지금 이름을 짓는 관습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 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58절에 보시면 57절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여덟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며, 이게 전통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그러니까 61절에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면서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 아들은 육신의 어떤 혈통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그런 이 인간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가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결혼에 의해서, 결혼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라인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의미하는 바, 요한, 침례자 요한의 지금 임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 누가복음 1장을 그렇게 접어놓으시고 구약 성경의 맨 끝 성경인 말라기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마태복음의 바로 직전에 있는 말라기. 또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끝장인 4장에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것은 지금 지금 메시아께서 지금 임하시는 그 날인데 특별히 구약 시대의 그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 상황과 재림 상황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예수님의 지금 초림과 재림 을 지금 어쨌든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재림과 연관되어 있긴 하지요. 예. 그러나 어쨌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지금 약속됐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이미 지금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지금 활동했던 실제 있었던 대언자인데 지금 이 불수레,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지금 6개월 앞서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이 침례자 요한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침례자 요한이 너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이 지금 실제적인 엘리야가 지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 이래로 400년 동안 메시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자도 보내시지 않고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그 400년의 긴 기간, 그 긴 기간을 딱 깨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침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구약성경이 맨 마지막에 대언되어 있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로서 지금 연속선상에서 지금 400년의 그 침묵기간을 깨고 지금 태어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침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대언한 내용은 30절부터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32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좌를 계승하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를 계승해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분의 왕국이 영원 무궁한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기하 7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국이 좀 안정되어 갈 때 자기 그 왕궁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성막이 초라해 보이면서 하나님께 지금 번듯한 어떤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단 대언자에게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너는 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내 때에는 짓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약속을 하나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기하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너로 하여금 네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네게 그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속 중심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지금 있고 거쳐가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는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면은 다윗의 왕좌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깝게는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분이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29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죽어서 묻히고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무엘기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단순히 지금 어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좌를 잇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에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지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혈통 가운데서 자기 혈통 중에서 지금 메시아가 날 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9장에도 보니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시아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 구약의 대언자들도 지금 다윗의 그 씨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 달 동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지금 성경을 펴놓고 구약 성경을 펴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읽은 이러한 사무엘기하 7장이며 또 이사야서 9장이며 뭐 여러 가지 말라기서며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펴놓고 대조하면서 그 퍼즐의 짝을 맞춰가면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참 희열을 느끼면서 정말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얼마나 참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사는 이야기, 뭐 아들 키우는 이야기, 뭐 사업 이야기, 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안 하고 전부 성경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또한 저 지체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맞춰보는 그러한 과정들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인지를 함께 확인해가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가고 그것을 맞춰보는 짝을 맞춰보는 그러한 교제 이러한 교제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석 달간의 이 영적인 교제와 같은 그러한 교제가 교회 내에서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